네 아비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운이 맞는 말씀입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6장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더라. 새로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늘 되풀이되는 후렴입니다. 경건한 사사 드보라가 통치했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화평했는데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그러자 여호와는 다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서 한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기드온 전에 네 명의 사사 때에는 각각 메소포타미아와 모압,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의 손에 붙이셨는데 이번에는 아랍의 유목 민족인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징치하시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한 후 추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새로운 무기인 약대를 타고 이스라엘 평야로 침입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몇 달간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항하는 백성들은 산의 동굴로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 소산과 가축들을 다 약탈하고 그들의 가축과 약대가 이스라엘의 모든 풀을 다 먹어치우게 한 후에 낙타를 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매년 예외 없이 7년 동안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워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합니다. 이것도 모든 사사 이야기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후렴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신세가 한심하고 고통스러워서 본능적으로 부르짖었던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를 보면 늘 되풀이되는 세 번째 후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사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인데 그러나 8절을 보면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 패턴을 따르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사 하지 않고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사 합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아무리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계속 같은 죄를 짓고 계속 여호와의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8절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첫째, 너희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준 것은 바로 나다. 둘째,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조건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고 하였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방인들도 고백하듯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는 것을 듣고도 너희는 이방신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후에 여호와는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자로 택하셨음을 알리십니다. 12절을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밀 집단도 언덕 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지만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대꾸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 곤경을 당하느냐고. 애굽에서 보여주신 이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합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줄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느라. 기드온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잘 알기에 또한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극구 사양합니다. 나는 유다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유수한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미약한 아비에셀 씨족에 속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자라고 발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계속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에 너의 미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이제서야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재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기드온이 귀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한 고기와 풍성한 무교 전병을 만들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불을 내셔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영어성경을 보면 삼켜버리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기드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은 비로소 여호와께서 실제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는 평화시다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날 밤에 이 일이 있은 바로 그날 저녁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라. 원어를 보면 그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만은 저자가 의도한 의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비의 수소 가운데 하나를 취하라고. 수소 가운데서도 황소로서 취하고 상급품으로 취하라고. 여기 둘째 수소라고 한 표현의 둘째는 급이 높다라는 그러한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 7년 된 것을 고르라고. 숙성한 것, 성숙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힘이 세고 너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상품 수소를 취하라고 합니다. 왜? 이 소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 황소로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라고 하십니다. 네 아비의 집에 있는, 그 얘기는 바로 네 집 마당 한복판에 있는 바알의 돌 단을 헐라고 명하십니다. 바알 신의 상징인 황소로 바알 신 제단을 헐라하는 얘기입니다. 7년 된 황소로 지난 7년 동안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이 믿는 신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발굴한 바알의 단을 보면은 상당히 크고 무거워서 꽤 큰 황소의 힘을 빌리고 많은 사람이 달라붙지 않으면은 끌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알의 단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명하십니다.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자신의 힘과 농사 연장으로 아마 찍어 넘겼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모두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기드온의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의 마당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상은 기드온 가족의 개인 예배용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를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다산과 비옥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 부부 신을 예배하면서 성전의 창녀, 남녀 창기들과 동침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이들의 관습을 따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혐오스러운 바알과 아세라상이 버젓이 지금 기드온 자신의 뒷마당에 서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지 알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헐고 찍으라고 하신 후에 26절을 보면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이 견고한 성 위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당시 가나안 산당들은 종종 벽과 탑으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마치 조그만 견고한 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알의 단을 헌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규례대로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듯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쌓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쌓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가증한 이방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증한 것들을 다 헐고 찍어버림으로 내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아까 최상품 숫소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를 밝히시는 겁니다. 첫 번째 힘이 센 황소를 취하라고 하신 것은 바알의 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최고 상품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그 최상품 숫소를 잡아서 네가 찍은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뗄감으로 사용해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을 통째로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방금 전에 여호와를 체험했기에 이제는 즉시 순종합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그에게는 종 10명 자고 있던 종들을 깨워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말대꾸하고 발뺌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면은 자신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건 두려워하지 않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기드온의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28절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보라 바알의 단이 훼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혀있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린지라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는 기드온과 같은 시족 사람들이 그에게는 기드온에 가까운 친척들이란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악합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섬겨온 바알 신의 단과 아세라 여신의 목상이 땅에 뒹굴고 있고 그 자리에 전혀 보지 못하던 새 단이 들어서 있을 뿐 아니라 그 단에 누가 벌써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이들은 즉시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기 위하여 수소문하고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인 것을 알아냅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요아스의 종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분노하여 요아스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니라. 기드온은 당시 아비 집에 살고 있었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은 모든 집안 식구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아비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한 말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상과 우상을 찍어넘긴 사람은 용감하다고 칭찬하고 기려야 하는데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로 치기에 내 아들을 끌어내라 하는 성읍 사람들의 요구에 요아스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대답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 신을 위해서 변호하느냐고 묻습니다. 마치 바알 신이 너희의 변호가 필요한 양 바알을 변호하냐고 그리고 더 신랄하게 힐문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 신이 너희의 구원이 필요하냐고 물론 인간의 변호가 필요하고 인간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의상 신이 아닙니다. 돌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지금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닌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변호하는 자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바알이 신이라면은 그가 자신을 변호하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그의 단이 회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단이 회파된 것을 보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은 말 그대로 바알로 하여금 쟁론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2절 말씀은 그날 이후로 기도원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바알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한 후 곧 미디안 사람들이 또 지난 7년과 같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대동하고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34절을 보면 대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셔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크게 나팔을 불어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뿐 아니라 사자들을 보내서 이웃 지파들을 다 소집했다고 합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을 소집합니다.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산의 동굴로 피신해서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드온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은 기드온이 호출했을 때 다 용감하게 나온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잊지 않았던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 말씀대로 기드온은 진정 큰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비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주님은 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6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은 기드온은 이제 그 믿음이 입증된 자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은 그의 제사를 기뻐 흠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것을 기념해서 주님을 위해서 단까지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가 더 부족해서 기드온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왜 네 아비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라고 하는가? 이미 포도주 즉 틀이 있는 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네 집에 있는 뒷마당에다 다시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제단은 바알의 단 곁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참된 제단을 봉헌하기 전에 거짓 제단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 교독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 그것에 섬기고 절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다른 신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바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문제의 근원은 그들을 매년 침입하는 낙타를 탄 미디안 족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음속에서 뒷마당에 놓고 음란히 섬기는 바알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수호신인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겉에 있는 종기, 이걸 부스럼, 이것만 제거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아무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사적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해도 그것은 참된 구원의 믿음과 헌신의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과 헌신이라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이제는 내 믿음이 진실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라 하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부터 여호와를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식구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 민족 앞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집안 식구들의 반대와 핍박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개인적인 체험을 공개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구원은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여호와의 단은 부지런히 쌓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은 헐고 찍어 넘기지를 않습니다. 늘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순종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부지런히 교회 가서 여호와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의역을 한 영어 성경들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그 사이에 접속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앞에 일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일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뒷마당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헐지 않고 주일날 와서 계속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다른 신들을 헐어야 합니다. 다른 거짓 신들은 종종 자기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만은 여호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셨던 것, 우리가 아무리 자주 들어도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 열조들이 애굽 나일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이쪽에 와서 메소포타미아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 다 버리라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아무리 땅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에게도 이 시간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는 삶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절하고 사단 앞에서도 절하는 삶 청산해야 됩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이거 일주일 내내 섬기는 삶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기원에서 읽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달리 얘기하면 세상 신과 세상의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많은 우상 가운데 재물의 우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어둡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양다리하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외적인 문제들과 씨름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속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학문적인 어려움이건 또 부부간의 어려움이건 자녀와의 관계상에서 어려움이건 어떤 종류의 어떤 성격의 어려움이든 간에 그거를 붙잡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과 자기 식구만을 우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삶,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세상 현자들의 조언을 다 들어봤으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봤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라는 것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잘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다 얻고 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고 다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왜 지혜가 헛되다고 하는가? 지혜는 세상의 문제를 잘 분석은 하지만은 해결책은 제시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부러뜨리게 놓은 것들 인간이 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잊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인간이 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문제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시면 앞으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참된 것이라면 이제는 개인의 체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So what?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너 결론이 뭐냐? 아니, 정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실제로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료들과 친구들 앞에서 지금까지 음란히 섬기고 살았던 견고한 우상들을 기도원과 같이 헐고 찍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았다면 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격하게 변화된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도끼 들고 달려드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잘 자기와 짝짝꿍하며 살던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이 되면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에 즐기는 것이 달라지고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배우자가 과격하게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조용하게 나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 너 모른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아무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싫어해도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도 이제는 믿음을 고수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이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내 믿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남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과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라. 자기 집에서부터 구원을 이루고 그 성화시켜가는 삶이 없으면은 밖에 나가서 남 전도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건너뛰고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나중에 기도원이 군사로 이들을 소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련된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 생각으로 미리 지레 짐작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친구 관계가 깨질까봐. 저 사람은 안 믿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벌써 불신으로 대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을 기분 나쁘게 할까봐 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 높아진 생각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늘 보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형제들 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한 몇 주 나오다가 다음 주서부터는 안 나오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처음 와서 영어가 잘 안 되고 또 그 같이 온 다른 나라 학생과 함께 저기 미국 교회 다니겠다고 영어 좀 배울 겸 거기 다니겠다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줬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 사람하고 영어회화 공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와서 영어 공부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예배를 우리말로 잘 듣고 정신 차려서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형제가 그 다음 주서부터 꼬박꼬박 나타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해주면 10명 가운데 9명은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9년 반 동안 그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기에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구역 예배 잘하고 은혜를 잘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 형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꾸준히 안 나오냐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잘 듣는다고. 인터넷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참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 가르쳐주겠다고. 이 사람 설교를 매일 집에서 듣고 그냥 계속 있으라고. 그러나 그러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강연 듣는 게 아니라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과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매주 모여갖고 같이 식사하고 때로는 헛소리 듣고 나도 헛소리하고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고 가족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거를 모르면은 평생 헛짓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교회 가든지 잘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꼬박꼬박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구역 예배 잘하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어려움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친척과의 관계, 친구, 동료들 관계의 어려움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기도원 때 기도원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뒷마당에 바알 신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늘 음란히 섬겼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의 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건강 이것을 다 대표하는 두 신입니다. 그것을 매일 음란히 섬겼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월삭이 되면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성전에 가서 사는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부지런히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은 벽장에 처박아 놨던 여호와의 상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앞에서 절하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다시 벽장에 집어넣고 뒷마당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신들을 음란히 섬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가. 네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 집 뒷마당에 있는 마음 구석 한복판에 있는 바알들의 단을 먼저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